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줌이었더라. 다 함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2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그렇죠? 그 길갈에서 행했던 일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할례를 행하고요.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할례가 상징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세컨 제너레이션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 약속 백성이 스탑됐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 구별됨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보실 수 있으세요? 예배 가운데 그냥 나오지 말라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됨의 백성다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예배 가운데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출석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가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유월절 예배인데 그냥 예배 가운데 뛰어나오지 말라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다움, 세상 강구한다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언약 백성다움의 구별됨을 갖추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라라는 거. 예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장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기대하시던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실질적인 전투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 정복이면 전투가 시작되는 건데 실질적인 전투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전술, 어떤 방법으로 승리했는가가 여리고성 점령의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 전체를 읽었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순종하고 이게 초점이라는 거. 자,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성전, 거룩한 전쟁의 모습,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이제 멀리서 높은 데서만 보면 금방 보이는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공격을 못해. 이게 성전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적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미 두려움을 심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은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뭘 하는 겁니까? 아예 문을 걷어 담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렇게 문을 굳건히 닫고 있으면 인간의 노력으로 문이 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이 당시의 전쟁의 방법은 성의 높이가 이 정도면 그 성 밖에 또 다른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 전쟁 한번 하려면 세월이 한두 달 걸려서 끝나는 전쟁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열어젖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2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2절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주셨어요. 너희 거야. 자 그런데 너희 것으로 취하는 방법을 3절과 4절에서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지 방법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이미 주시고 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방법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몇 번을 돌아요? 일곱 번을 돌아요. 그리고 다 돌았다는 사인으로 여호수아가 외치면 일곱 나팔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소리를 들으면 백성들은 다 함께 외치고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해 안 돼도 순종하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지금 계속 반복되는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7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7이 상징하는 번호가 뭡니까? 완전수.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할 때 7을 사용합니다. 몇 명의 제사장? 7명의 제사장이. 몇 개의 나팔? 7개의 나팔. 며칠 동안 돌아요? 7일 동안 돌아요.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도는 것.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아,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순종만 하면 온전히 이루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신학 공부하셨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겠지. 여리고성 크기. 여리고성 가보셨어요? 여리고성 쌓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나중에 보겠지만 예, 뭐 털을 쌓으면 뭐 첫째 아들 죽고 뭐 문 달면 둘째 아들 죽고 난리 납니다. 여리고성은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가로로 하면 약 200m 정도 됩니다. 가로가 200m고 세로로 하면 100m 정도 돼요. 전체 둘레가 한 600m 정도 돼요. 600m. 제가 오늘 컴퓨터로 찾아봤어요. 400m 세계 신기록이 몇 초 정도 되나? 43초예요. 43초. 600m면 몇 초만 될까요? 1분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뭐 준비하고 나가고 또 행렬별로 써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치고 한 바퀴 전체 다 돌고 돌아와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한 20분이면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떡을 칠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루에 그냥 일곱 바퀴 다 돌고 소리 외치고 성벽 무너뜨리고 바로 점령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7일을 이게 뭘 상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그냥 유월절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 가운데 그냥 나오지 말고 뭘 갖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움 구별됨을 갖추고 나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할례를 가지게 한 거예요. 자,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무슨 절이 시작됩니까? 무교절이 시작해요. 무교절이 며칠인데요? 7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도 7일 동안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걸 갖추어서 7, 온전한 하나님의 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 이 여리고성 점령 자체가 영적인 예배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리고성 점령이 어디 달렸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달렸다라는 거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4절의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이게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결국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누가 했어? 이거 내가 했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슨 테스트일까요? 믿음은 순종 테스트예요. 믿음은 순종 테스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고대에 한 성을 점령하려면 뭘 먼저 쌓아야 된다고 말했죠? 나도 똑같은 그 높이의 토성을 쌓아야지 그 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사다리도 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는 하나님의 방법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행렬하는 대형 형태를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누가 씁니까? 제일 앞에 무기를 든 군사들이 서요. 그 다음에 누가 섭니까?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서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오고 제일 마지막에는요. 또 군인들이 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쟁 대열이 아니에요. 무슨 대열이에요? 예배 대열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양각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중간에 서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중간에 있으면 전쟁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건 전쟁 대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대열이에요? 예배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대열을 다 갖추었어요. 앞에 무장한 군대가 섰어요. 제일 뒤에 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법궤가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렇죠. 군사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나아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아가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리고성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실망스럽죠? 다윗 왕이 왕이었을 때 예루살렘 성도 겨우 2,000명 살았어요. 겨우 2,000명. 자, 성 전체가 한 200명 정도, 아니, 600미터라고 생각하면 몇 명 정도가 살았을까요? 1,500에서 2,000명 정도 살았다고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점령하는 성이 어디입니까?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을 몇 명을 죽이죠?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8장 25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미리 찾아뒀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니, 조그만 아이성에 12,000명이나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약 1,500에서 2,000명이 살지만 성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몇몇 명이 모여 사는 것.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전쟁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숨고 문을 잠궈버리는 거죠. 이미 물과 비상식량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도적대가 오든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해오면 문을 잠그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어태세니까. 싸울 필요 없고 버티다 보면 적은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그만 아이성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장 큰 성을 점령하고 이제 자신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에 그냥 달려갑니다.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해요? 승리하지 못해요?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때 아이성 사람들이 성 밖에서 모여 살던 몇만 명이 아마 도망갔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다시 들려오는 소식은 뭐야? 아이성이 이겼대. 여리고성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아이가 이겼대. 그러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구나. 돌아왔다가 이렇게 많이 죽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 있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성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해주고 싶으냐면 전쟁이 군사력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 전쟁이 숫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끊임없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7이라는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형성하고 나아가면 그 전쟁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구절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구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지금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나팔을 부는 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을 때에 뭘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너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위에서 화살을 쏘고 위에서 창을 던지고 이런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나팔을 불고 있으니까 너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임재해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찬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지금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백성들은 침묵해야 돼요. 여러분 뭘 스포츠를 하든 전쟁을 하든 사기를 올리려면 뭘 해야 돼요? 뭐 소리 지르고 나와서 뭐 치열리더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흥이 나서 이기는데 지금 하나님 뭘 하라고요? 침묵하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 입만 벌리면 원망해. 입만 벌리면 불평해. 너희들은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 이거 우리 잘해야 돼요. 정말 필요할 때 입을 다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라는 거.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의를 갖추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잘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말은 누구만 많이 하면 된다? 아멘. 자, 여리고성에 점령하는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플러스 백성들은 순종하면 뭐가 돼요? 기적이 일어난다. 가장 먼저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 없이 뛰쳐나가면 큰일 나요. 아이성꼴 나는 거예요. 아이성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오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한테 한번 행해 주시고 아멘 좀 약해. 다시! 다시 하지 말라고요? 저는 여호수아가 참 멋있었어요. 제가 여호수아 좀 닮아야 되는데 제가 원체 너무 조심조심 가는 스타일이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우리 17절 한번 볼래요? 리더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아직 잡은 것도 아닌데 잡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그렇게 다 했는데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직 성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무너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입은 다물고 행동은 멋지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포하고. 자, 18절과 19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분명하게 주시는 명령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어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18절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이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전리품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개인이 가져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그대로 넣어두라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 점령 이후부터는요. 전리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리품 마음대로 가져가면 돼. 그런데 여리고성만큼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손대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간의 범죄가 무슨 범죄입니까? 도적질의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 다 주실 텐데 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립니까? 상징적인거든요. 이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라고 인정해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샘플로 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다시 쌓아지면 돼요 안 돼요? 샘플로 삼으신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세울 수 없다라는 것. 어느 누구도 전리품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20절이.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클라이맥스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점령이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무너지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적을 죽이는 장면, 이게 클라이맥스인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끝.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슬로우 모션으로 막 벽돌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 그냥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끝. 하나님 지금 이거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뭘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당연한데 뭘 그거 가지고 호들갑이야?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 은혜였는데 여러분 별로였나 봐요. 이게 당연한 거니까 이야기할 거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이루시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것 가지고 뭔 호들갑이야. 여전히 감동이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클라이맥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거에 초점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간증 문화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간증 나누면 뭐예요? 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 앞에 대수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연장시켜주고 싶으면 연장시켜주는 거죠. 우리는 사업이 다 망했다가 부도 날 것 같았는데 다시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야. 아니에요. 저는 안동수 장로님 집안이 기적이에요. 20년을 저러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성실하시다고 외치는 게 그게 기적 아닙니까? 왜 일어나야 기적이에요? 일어나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관점에서의 간증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 놀랄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쉬운 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걸 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자, 하나님이 전리품은 하나님의 곳간에 그대로 넣는데 사람들과 짐승들은요.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멸시키라는, 젖먹는 아이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멸시키라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뭘까? 저는 두 가지를 보았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에 물드는 게 쉬워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기가 쉬워요? 다 경험담이죠? 은혜 잃어버리는 건 여러분 이건 그냥 한순간이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이에요. 어느 누군가의 기분 나쁜 말 한마디면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이해력이 온전하신 분이거든. 죄가 뭔지를 아는 것, 죄의 영향력을 아는 것, 점진성을 아는 것. 하나 허락해주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중간에 와서 딱 죄가 앉아있을 걸 하나님이 아시거든. 그러니까 아예 오물은 뭐하라고요?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간직해 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오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보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우리 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는 거예요. 조상죄가 아니에요. 신명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연좌제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연좌제가 뭐죠? 나의 죄를 가족들이나 친족들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내 죄는 내 죄로 판단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를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신포도주는 우리 조상들이 먹었는데 왜 내 이빨이 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신포도주를 내가 먹으면 내가 이빨이 쉬어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갈렙이 이빨이 시려워야 돼요? 그렇죠. 내가 먹은 내가 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포도주는 조상이 먹었는데 왜 내 이빨이 쉬지?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18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됨이냐. 지금 자식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포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왜 벌은 내가 받아?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29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네 죄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혹시 후손들이 자식을 낳고 딸 이쁘다고 이세벨을 지으려고 하면 절대 주면 안 되는 이름이에요. 이세벨 안 됩니다. 이세벨은 안 돼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이만큼 환상의 커플이 없어. 성경에 남편은 우유부단함의 대표고요, 아내는 악한 여자의 대표예요. 우유부단과 악함이 만나면 어떤 환상의 조화가 나오는지 이 두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이 누구의 포도원을 원하죠?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이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을 팔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찾아가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나봇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야, 저거 너무너무 이쁜 포도원인데 내가 가지고 싶은데. 근데 그 고민을 누가 들어요? 이세벨이 들어요. 남편, 조금만 있어봐. 내가 해결해 줄게. 나봇을 죽이고 땅을 그냥 남편 줘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커플이 있습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역대상, 아니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너희가 죽은 시체를 개가 핥아먹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져요. 아합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세벨에게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아합이 뭘 하길래?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27절, 29절인데 29절만 한번 봅시다. 아, 제가 이걸 안 찾았군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네 시체를 개가 핥아 먹을 거야 라고 했더니 아합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왕이 하나님 앞에 배옷을 입고 회개 기도하는 척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사야야, 이사야, 엘리야야, 엘리야야, 아니 그래도 아합이 회개를 하잖아. 내가 심판을 아합에게서 하지 아니하고 아합의 아들 시대에 가서 하란다. 회개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아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왕이 누구죠? 그 다음에 아합 다음에 8대 왕이 아하시아 왕이잖아요. 우리 이거 졸업장 다 내가 걷어버릴 거야, 이거. 아하시아 왕이잖아요, 8대가. 그렇죠? 근데 아하시아가 왕을 몇 개월 해요? 이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어려운 건데. 2개월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죽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죽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야, 너는 너 침대에서 못 내려와. 그랬더니 그 침대에서 그냥 죽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아하시아가 아버지처럼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장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회개만 하면, 아무리 악해도 회개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연장되는 거예요. 또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아하시아에게 임했어. 그러면 이 인간은 무슨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받을 만한 인간. 그러니까 조상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합 같은 인간도 하나님 앞에 배옷 입고 회개했더니 온전한 회개도 아니에요. 회개하는 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엘리야한테, 야 내가 어떻게 회개하는 사람을 심판을 하니 내 다음 세대로 미룰란다.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처럼 자기도 회개하는 척만 했어도 살 텐데. 역대하 20장 35절 한번 볼까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 악을 하나님 앞에서 돌리지 않은 거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구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 죄 때문입니다. 핑계될 것 하나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6절. 자,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맏아들과 막내아들이 죽었다라는 말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준다는 말이에요. 첫째와 마지막을 죽이면 중간에도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다 간다라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빙 돌려 말씀하시지만 저주 내리면 싸그리 다 걷어가시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봅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말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이 말을 선포한 이후에 시간이 지금 아합 왕 때니까 여러분 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500년이라는 세월이. 그러면 1000년이 지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아래 온전히 진멸당한 우리의 옛사람, 죄악됨들의 기초를 다시 쌓으려고 노력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온전히 진멸되버린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다시 기초를 쌓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진멸당한 건 그냥 두라라는 사실이에요.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겨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떠나간 이후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억됩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소문이 퍼진 것. 여러분은 어떤 소문이 퍼져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